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아는 것이 힘일까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올바른 실천이 있고 올바른 실천이 있어야 올바른 삶이 비로소 가능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아야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적용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진리의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의 본 말씀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사도 요한은 왜 요한 1서를 기록했는지 그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답해보세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했던 목적이 영생이 없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영생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영생을 갖고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했나요? 후자이죠.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받은 사람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내가 정말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서신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미 영생이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정말 영생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자, 분명히 전제로 하고 싶은 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했을 때 분명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의도와 목적도 있었겠죠.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적으로 요한일서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2차적인 목적이 될 수는 있겠죠. 1차적인 목적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이 서신을 기록했다기보다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확인시켜주려고 이것을 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필요를 느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요한일서를 그동안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함께 보았죠.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이 딱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을 반박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서신의 1차 수신자들은 미혹당하여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적인 사상에 의하여 영지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이 접근했습니다. 아,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시는군요. 네,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더하기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당신에게는 이 특별한 지식이 있나요? 그 순간 이 사람들이 흔들렸던 거예요. 어? 예수님 한 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또 그 위에 뭔가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야? 그 이단적인 사상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아니,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 복음보다 더 높은 진리도 없고 복음 외에 다른 진리도 없고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그대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이미 영생을 갖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목적으로 이 서신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미 영생을 받은 성도들이 이단적인 사상에 미혹당해서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내가 생명이 없나? 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을 알리기 위해 이 서신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구원의 확신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이 서신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지 구원의 확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까? 전도폭파 훈련을 받으신 분들께서 답을 해주세요. 구원의 확신 중요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중요하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도 누리지를 못해요. 그와 동시에 정말 사명감 갖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도 못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구원의 확신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 기억으로는 언젠가 지구촌교회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유월절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한지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개의 재앙을 쏟아 부으셨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모든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지나가리라 해서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많은 가정 중에 두 가정이 있었는데 양쪽에 이제 맏아들의 이름이 한쪽에는 갑돌이고 다른 한 명은 길동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정 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어요.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운명의 밤이 되었어요. 근데 갑돌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넘어가겠지. 그럼 나는 구원받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날 밤 밥을 아주 잘 먹습니다. 가족들과 대화를 재미나게 나눕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감사 기도가 절로 터져 나왔겠죠.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절로 넘쳐났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다가 이제 잠잘 시간이 돼서 두 다리 쭉 뻗고 잘 잤어요. 숙면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주 상쾌하게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겠죠. 반면에 다른 집에 있었던 길동이는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뭐 어린 양의 피가 방패입니까? 보호막입니까? 죽음의 사자가 나를 향해 다가올 때 어린 양의 피가 무슨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아,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또 어두운 밤인데 혹시라도 죽음의 사자가 시력이 나빠서 나는 분명히 피를 발랐는데 그 피를 바른 걸 못 보고 쑥 들어와서 나를 죽이면 어쩌나 해서 너무 불안하니까 밥이 제대로 넘어가겠습니까? 먹는 것마다 다 체하겠죠? 너무 불안하니까 가족들과 대화도 하나도 못해요. 식은땀이 막 주룩주룩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감사 기도는커녕 기도도 못했겠죠. 오늘 밤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배도 못 드리고 감사도 안 하고 그냥 너무 경직되어 있었어요. 이제 잘 시간이 왔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언제 죽음의 사자가 나를 덮칠지도 모르는데 극심한 공포심과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자,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갑돌이와 길동이 중에 누가 죽고 누가 살았죠? 둘 다 살았죠. 왜 둘 다 살죠? 왜냐하면 말씀대로 했으니까. 하나님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살리라. 근데 둘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살아요. 그러면 최종 결론이 똑같으니까 차이점이 아무것도 없나요? 둘 다 살았으니까? 아니요. 최종 결론은 똑같지만 그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갑돌이 경우에는 그 다음날 아침이 오기까지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대화 가족들과 정말 멋진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 기도를 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했으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숙면을 취했기 때문에 참된 쉼과 안식이 있었어요. 반면에 길동이는 계속 불안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먹은 거 다 체했어요. 다 토해냈는지도 모릅니다.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가족들과 대화도 못 나누고 감사기도는커녕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예배도 못 드리고 그 다음에 불안감에 떠느냐 한숨도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삶이 피곤하고 피폐합니다. 쉼과 안식이 없어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서는 하룻밤이었지만 이 하룻밤의 시간을 쭉 늘려서 우리의 일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감사하겠죠. 기쁘고 즐겁겠죠.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있고 감사기도가 터져 나오겠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죠.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쉼과 안식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공포심은 더더욱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쉼과 안식을 평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죽어봤자 천국인데 이제 뭐가 더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쉼과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은 갈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받았으니까 확신만 얻는 것뿐이지. 결론은 똑같아요. 둘 다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결론은 똑같은데 확신이 없는 사람은 평생 불안해요. 평생 두려움에 떨어요. 평생 나 정말 구원 받았나? 나 죽어서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어떡하지? 만일에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는데 네가 누구니? 라고 하시면 이거 큰일 났는데 그 첫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항상 원점이에요. 항상 불안하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계속 불안하고 계속 너무 공포심이 몰려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참된 행복, 감사, 기쁨, 자유, 평강, 만족 하나도 못 누려요. 계속 불안하니까, 걱정되니까. 거기에는 쉼도 없고 안식도 없겠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의 삶은 항상 피곤하고 피폐합니다. 자, 내가 구원받았는지도 몰라서 항상 그걸 갖고 씨름하는 사람이 전도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도 있겠지만 온전히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지는 못하겠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내가 누려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멋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사는데 집중하는데 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나도 불행하고 항상 불안하며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에 집중도 못하고 평생을 나는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이거 고민하다가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죽어서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삶의 질과 농도가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나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만끽하며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너에게 정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와 목적으로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전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두 번째 메시지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해주시고 그 다음엔 우리를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야, 내가 이만큼 희생을 치렀으니 이제 네가 밥값은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네 앞길은 네가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거라 라고 하고 사라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곁으로 다가와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손을 뻗어서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께 말을 걸면 듣기나 하시는지 무엇을 통해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실질적이면서도 가장 피부에 와닿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의 본 말씀 15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오늘의 본 말씀을 보면 안다, 알아야 한다, 아느니라. 그런 안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데요. 15절 한 번에도 안즉 아느니라 두 번이나 반복이 되죠. 무엇을 알고 있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할렐루야. 무엇을 구하든 다 들어주신다고 돼 있죠. 15절에 무엇을 구하든 그럼 이제 뭘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로또에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아들이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지질이 속만 썩였지만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서울대 의대에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제 가족은 내 금쪽 같은 새끼들은 200세까지 무병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 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던져도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돼요? 왜요? 무엇을 근거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15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15절 전에 뭐가 있어요? 14절이 있죠. 15절 전에 14절에서 전제 조건을 말했어요. 14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전제 조건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 즉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뭐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하나님 뜻대로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이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알아야 되는 아주 핵심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참 많은 교회, 한국 교회는 기도의 열심은 어마무시하게 강조해요. 더 많이 기도해야 돼. 기도의 양을 채워 넣어야 돼. 부르짖어야 돼. 새벽 기도. 금식기도 뭐 단식 투쟁을 해서라도 산 위에 올라가서 나무를 뿌리채 하나 뽑아서라도 때를 써서라도 하늘 보좌를 쥐고 흔들고 움직여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려 끌어내릴 때까지 부르짖으라. 기도의 열심은 어마무시하게 강조해요. 근데 기도의 목적을 강조하는 때 하는 데는 소홀히 했던 때가 많아요. 정작 왜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을 하지 않고 기도의 열심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기도로 유명합니다. 정말 뜨거운 열정이 살아있는 기도, 통성 기도의 원조 대한민국. 외국인들에게 통성 기도 없어요. 알고 계시죠? 그다음 뭐 주여 삼창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하여튼 열심과 열정을 보여야 돼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뜨겁게 열정적으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 하늘에서 능력을 끌어내린다, 이런 표현이 한국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죠. 하나님께 떼쓰면 하나님 들어주셔. 그러니까 떼구르르 구르면서 떼쓰라. 지금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기도 세미나에서 진짜 배운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이렇게 기도에 대한 열심을 강조하는데 기도의 목적을 강조하는 데는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14절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열심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도의 목적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를 주셨는지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14절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뜻대로 구하라고 기도를 주셨다고. 그런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기도의 목적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왜 기도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냐 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나라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 세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핵심이 나라가 임하옵시며입니다. 그거의 부연 설명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한 소절에 주기도문 전체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어요. 이 한 소절에 성경 전체의 핵심이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디에?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이 나라의 온 세계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져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라고 기도를 주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래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기도를 우리가 한다면 때로는 아무리 떼쓰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주신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아주 기본적이지만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한번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이루어주신다고 하셨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나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이루어주신다 했는데 우리가 안 구해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그냥 기도 생활을 아예 안 해요. 그럼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이루어져요? 그렇죠? 이루어지겠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기도 안 했다고 하나님 뜻이 좌절되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또는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은 잘못된 기도로 하면 또 하나님이 그렇게는 응답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왜 기도하죠? 말해보세요. 아니, 기도 안 해도 어차피 하나님 뜻은 이루어질 거고 기도해도 하나님 뜻이 아닌 건 안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도 왜 해요?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질 건데 뜻이 아닌 것은. 그럼 기도를 대체 왜 하냐는 거예요. 왜? 답하기가 거시기하다. 이게 뭐라고 답을 해야 되나? 듣고 보니 그렇네? 왜냐하면 여기서 기도의 목적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왜 주셨다고요? 1차적으로는 어디에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나의 삶에 임하도록. 그래서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가? 처음부터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물론 우리는 자녀된 권세로 아빠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필요한 건 구할 수 있고 하나님도 구하러 하고 하셨고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며 실제로 주시는 분입니다. 필요에 따라 응답하시는 채워주시는 분이지만 나의 필요를 충족받는 것,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부수적인 목적은 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1차적으로는 나의 삶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잘 알아가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철든 자식처럼 좀 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가로 밀려 들어와서 나의 이기적인 생각이 변화되라고, 나의 짧은 생각이 고쳐지라고, 내가 이게 정답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제대로 알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뜯어와서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점점 하나님 뜻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도를 정말로 간절히 하면 간절히 했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나의 뜻을 좀 더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더 버리고 하나님의 꿈이 내 마음 가운데로 밀려 들어와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도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도록, 하나님의 심정을 공유하도록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뜻은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그러나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그 하나의 뜻이 나의 삶에서는 안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계에 확장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는 안 이루어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 못 누리잖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 못하게 되잖아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근데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라고 기도를 통해서 이제 씨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 원하는 건 다른 것이라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뜻을 단념시키고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오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끈질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해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더 가까워지라고 하나님은 기도를 주신 겁니다. 그거를 성경은 동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신다라는 것은 나는 내 갈 길 그냥 가는데, 내가 내 진로를 선택했고 내가 도달하고 싶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수호신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행복 도우미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수발들어주시는 그런 친구나 비서가 되어주셔서 내가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려고 동행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참된 동행이란 내가 가는 길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서서 하나님 뜻을 향해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를 주신 거고요. 그래서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이루어주십니다. 그걸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되 제대로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롭고 풍성해질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알아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해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존을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요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동행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보존하셔서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세워놓고야 마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되게 하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후의 승리의 날까지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칭의라고 하죠.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어요. 그런 우리에게 이제 성화의 과정이 펼쳐집니다. 그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그 끝에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보존하시는 손길을 오늘의 본 말씀 18절에서 20절까지가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18절, 19절, 20절에서 계속해서 안다라는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는 손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18절에서 20절까지 읽으시면서 갑자기 턱 걸리신 말씀이 하나 있을 거예요. 되게 부담이 되고 고개가 갸우뚱하게 되며 오 이거 큰일 났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했던 구절이 있을 거예요. 무엇이죠? 정답은 너무 빨리 읽어서 눈치를 못 챘다. 18절 말씀이죠. 우리 18절 말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뭘 안 하는 줄을 알아야 된다고요? 범죄하지 않는 자를. 큰일 났네요. 그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믿은 후에 한 번도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손으로 보세요. 지금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빨리 손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믿은 후에 단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그 누구에 대한 비난도 험담도 나는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건 다 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다 안 했다? 손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 망했네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린 범죄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인가요? 예수님도 하기 특별한 지식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요한일서 강해를 통해서 예전에도 한번 살펴보았듯이 18절에서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한 번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죠. 만일에 그 의미로 사도 요한이 이 글을 기록했다면 사도 요한은 이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요한일서 1장에서 5장에 가기도 전에 1장에서 먼저 정확하게 말했잖아요. 우린 다 죄인이야. 우리가 만일에 죄가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서 다 죄를 범하니까 라고 1장에서 말했던 사도 요한이 5장에서는 아니 죄 없어. 죄 범하면 큰일 나 라고 말했을 리가 없겠죠. 이거는 서로 모순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오늘의 본 말씀 18절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헬라어 원어로 보고 그 시제를 보면은 현재 능동태입니다. 헬라어의 문법의 특성상 현재 능동태라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겠으나 언제까지나 그 죄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은 사람은 회개하겠죠. 돌이키겠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겠죠. 또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 회개하고 자꾸 그것을 바로 잡아 나가겠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죄 가운데 머무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많은 교회나 또 목회자들이 English Standard Bible Version을 씁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많은 미국 목회자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건데요. 그 ESB에서는 헬라어 원어의 그 원뜻을 그대로 살려서 18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We know that everyone who has been born of God does not keep on sinn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Does not sin이 아니라 does not keep on sinning. 반복적으로, 계획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헬라어 원어의 원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계속해서 죄를 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어마어마한 의지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19절, 20절이 설명해 주죠. 하나님이 너를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18절, 19절, 20절 계속 안다, 안다, 안다가 나오는데 19절과 20절에서 무엇을 아느냐?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존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화의 자리에 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기에 그의 은혜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잘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결국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 예수께 속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노아의 방주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되었을 때 이제 비가 퍼부어대기 시작하죠. 전 세계적인 이제 홍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면이 다 물에 잠기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 누가 살고 누가 죽었을까요? 당연히 똑똑한 사람이 살고 무지한 사람이 죽었겠죠? 잘생긴 사람이 살고 못생긴 사람이 죽었겠죠? 돈이 많은 사람이 살고 돈이 없는 사람이 죽었겠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살고 지위가 낮은 사람이 죽었나요? 아니요. 아주 간단해요. 방주에 속한 사람이 살고 방주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 죽습니다. 끝. 아주 깔끔합니다. 근데 거기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갔는데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 중에 자기 자신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사람들이 꽤 많았을걸요? 잠깐, 나는 이렇게 구원받을 만큼 착하지 않은데, 난 똑똑하지도 않은데, 나 하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산 것 같지도 않은데, 심지어는 뭐 노아의 방주를 짓기는 지었으나 나는 내내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면서 망치질 했는데,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았네.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웬 은혜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태반이었을걸요? 딱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똑똑해서 얼마나 우리가 잘났으면 잘났기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이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뭐하면? 고하면. 예수님 안에 고하면, 예수님 안에 속하면 구원이, 생명이, 행복이, 자유가, 평강이, 만족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마지막 장의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사도 요한이 이거는 꼭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 꼭 알아야 되는 것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알아야 되며 하나님의 보존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의 공통부모가 무엇이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요.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우리는 객체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진행시키사 하나님이 완성시켜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돼요. 누리면서 누려보니까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하루하루가 감격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뭘 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